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찾아다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언. 결국 밀러 대위와 부대는 그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라이언이 동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하자 밀러 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아, 널 찾느라고 동료가 둘이나 죽었어. 알겠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8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주연으로 톰 행크스, 맷 데이먼 등 유명 배우들이 연기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격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이라는 한 병사의 구출작전을 생생하게 묘사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했는데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지금 만나봅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북부 오마하 해변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된 상황과 두려움에 무기력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르망디 해변을 응시하는 밀러 대위, 그리고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할 두려움에 지친 그의 대원들. 지옥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쓰러져갑니다. 마침내 밀러 대위를 비롯해 그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옥과 같은 사투 끝에 해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같은 시각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 행정부는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형제 모두 이 전쟁에 참전한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이미 전사하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는데, 4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를 구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작전을 지시합니다. 결국 사령부에서 막내를 찾아 집으로 보낼 임무는 밀러 대위에게 부여되고, 이건 지금껏 수행했던 임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거였습니다. 밀러는 6명의 대원들과 통역병 어팸 등 새로운 팀을 구성해 작전에 투입됩니다. 라이언의 행방을 찾아 최전선에 투입된 밀러와 대원들은 미군에게 접수된 마을을 지나던 중 의외로 쉽게 그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임무 완수의 기쁨도 잠시, 그는 제임스 라이언과 성만 같은 다른 인물로 밝혀지는데요. 다음날 밀러 일행은 우연히 한 부상병을 통해 제임스 라이언이 라멜 지역의 다리를 사수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됐고 현재는 독일군 사이에 고립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대원들은 과연 라이언 일병 한 명의 생명이 그들 8명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밀러 대위는 부하들을 설득해 다시 라이언 일병이 있다는 곳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독일군과의 간헐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결국 밀러 일행은 라멜 외곽 지역에서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죠. 하지만 라이언은 다리를 사수해야 할 동료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존 윌리엄스 그리고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The Last Battle,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제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작품입니다.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서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이 영화가 미친 영향은 아주 큽니다. 시들어가던 제2차 세계대전, 이 전쟁 영화의 유행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큰 규모의 전쟁 묘사는 2000년대 전쟁 영화들이나 게임에 큰 영향을 줬죠. 실제 참전용사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때와 달랐던 건 냄새뿐이었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유명합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또 도입부의 참혹하고 실감나는 전투 장면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실제 2차 세계대전 전쟁터를 찍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담은 이 장면들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촬영한 야누시 카민스키가 촬영을 맡았습니다. 카민스키는 카메라 렌즈에서 보호막을 벗겨내 1940년대의 느낌을 살리고 배우들의 움직임에 사실감을 더했는데요. 마치 관객이 직접 해변에 상륙한 것처럼 느껴지는 뛰어난 현장감을 자랑하고 있죠. 영화 소리면에서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 장면은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요. 폭음 때문에 청각이 들리지 않는 인물의 상태를 소리를 없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상륙 장면은 아일랜드의 커라클로 해변에서 4주간 촬영됐다고 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보조 출연자들이 동원됐는데요. 그중 20명에서 30명은 실제로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에 로버트 카파의 사진을 참고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을 촬영했는데요. 로버트 카파는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로 실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가장 처음으로 상륙을 맡은 제1파 부대와 함께 해안에 상륙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100여 장의 사진을 찍었지만 인화 과정에서 대부분 손실됐고요. 이 중에서 건진 10여 장을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에 참고했다고 합니다. 카파의 사진은 사실상 유일한 전투 현장 사진 기록이었죠. 노래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주제곡입니다. 오마하 비치, 오마하 해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는 톰 행크스, 에드워드 번즈, 톰 사이즈모어, 빈 디젤, 맷 데이먼이 등장하는데요. 약 3시간에 달하는 장편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단 60일 만에 촬영됐다고 합니다. 촬영 전 톰 행크스를 비롯한 출연자들은 실제와 같은 연기를 하기 위해 실제로 해병대 대위의 데일 다이에 협력하에 신병훈련소에서 동등한 훈련을 10일 받게 됐는데요. 라이언 역의 맷 데이먼은 신병훈련의 멤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습니다. 10일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구출대 일원들이 라이언 일병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훈련에 마친 배우들은 쉴 새 없이 2주에 달하는 전투 장면에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촬영지의 대부분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서두의 오마하 해변 상륙작전의 장면은 아일랜드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실제 오마하 해변은 역사적으로 보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미술감독 톰 샌더스는 몇 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촬영장을 찾아 비슷한 해변을 아일랜드에서 발견했습니다. 아일랜드 육군은 추가로 250명의 예비군을 촬영에 빌려줬는데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이 예비군들 대부분은 멜 깁슨의 브레이브하트에도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 기관총의 총성은 진짜 총소리를 녹음해 사용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흥행 이후에도 2002년 캐치미 이프 유 캔, 2004년 터미널을 통해 감독과 배우로 두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세 작품의 장르가 판이하게 다름에도 모두 흥행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스필버그의 연출력과 행크스의 연기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2015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스파이 브릿지에서도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라이언 일병 역을 맡았던 맷 데이먼은 후에 제이슨 본 영화 시리즈의 주연 배우로 이름을 날리게 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Him to the Fallen, 전사자들을 위한 찬가 함께 듣고 오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두 개의 실화와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에 의해 감행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인데요. 1944년 6월 6일 당시 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휘 아래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뚫고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진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죠. 특히 당시 상륙작전의 요충지였던 오마하 해변은 미군의 몫이었고요. 작전 수행 중 수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 등장하는 27분간의 해안가 전투 장면은 바로 그걸 재현한 겁니다. 두 번째 실화는 전선에서 일반 병사를 구출해온다는 기본 줄거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각본가 로버트 로뎃이 1994년 미국의 남북전쟁 기념비를 관람하던 중 문득 떠올린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원작자이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역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스티븐 앰브로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 출신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닐란드가의 4형제 중 3명이 노르망디와 미얀마 전선에서 사망하자 미군은 종군 목사 프란시스 샘슨을 파견해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프리츠 닐란드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Revisiting Normandy, 노르망디를 다시 찾다. 함께 들어보시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총 제작비 6,5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비평가들의 비평과 흥행을 볼 때 성공적인 영화라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미 약 2억 1,600만 달러, 해외 2억 6,500만 달러까지 합하면 모두 4억 8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1999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음향 효과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1999년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Find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찾기 들어보시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2차 대전이 인류의 현대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종종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영화 1941, 태양의 제국,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을 구하는 내용의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2차 대전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스필버그는 데뷔 이후 1970년대에는 주로 오락적 장르 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규모 세트와 많은 수의 인력이 소요되는 블록버스터 감독으로 명성을 누리는 동시에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대표작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 시기에 스필버그는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순간조차도 마지막까지 발휘되는 인류애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후 2000년대를 넘어서며 마이너리티 리포트, 캐치미 이프 유 캔, 터미널, 우주전쟁, 민헨,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링컨을 연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어떤 말이 필요한가? 전쟁 영화 중 최고다, 초반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은 전쟁 영화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다. 그 어떤 평가도 부족하네요. 전쟁의 잔혹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영화다. 감동적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신문 가디언 평론가는 전쟁의 트라우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담한 휘황찬란한 연출과 액션, 가슴 아픈 드라마를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엠파이어 평론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강력하고 단호한 전쟁 영화다. 전쟁의 비인간성과 주인공들의 인간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대단히 인상적인 영화로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 그거 알아? 부하가 죽어나갈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 그의 죽음으로 다른 둘, 셋, 아니 다른 1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어쩌면 100명일 수도 있고. 부하가 몇이나 죽은 줄 알아? 호버스, 몇 명인데요? 밀러, 94명이야. 그건 내가 그 10배의 사람들을 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안 그래? 아니면 20배의 사람들을 구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간단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임무를 합리화하는 거지. 호버스, 그런데 이번엔 한 명을 구하는 거예요. 밀러,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고향에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든다거나 말이야.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임무 수행 중 아끼는 부하를 잃고 나서 밀러와 호버스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인데요. 수행 중인 임무에 대해 느끼는 회의와 의문, 하지만 그들이 구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밀러 대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며 라이언에게 유언을 남기죠. 제임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못 가지.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라이언 일병 구출작전이라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소수 정예 부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한 전쟁 영화였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중 오마하 해변 전투 장면의 생생한 묘사로 전쟁의 공포를 실감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중에서 밀러 대위는 군복무 전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였죠. 하이스쿨 티처, 고등학교 선생님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자, 이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한인 여성 최초 미 북동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경위 자리에 오른 김선영 경위입니다. 예, 경찰 경력 18년 차인 김경희는 지난 2021년에 약 1,300명의 경찰이 소속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 간부가 됐는데요. 김선영 경위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일과 삶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희님.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선영, 그리고 현재 이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 루테넌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루테넌트라면은 경위죠.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다들 달라요. 이제 뭐 우리 디파트먼에서는 이제 위에 치프 폴리스가 딱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우리는 어시스턴트 치프 4명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캡틴, 그 다음에 루테넌트예요.
그럼 서열 한 4위쯤 되시는 거네요?
서진하고 루테넌트를 딱 세퍼레이트 되는 게 루테넌트 올라서 이제 첫 매니지먼트예요. 그래서 애드미니스트레이티브로 빠져요.
관리자가 되신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솔직히 Chief of Police 밑에 Executive Officer, Chief of Staff가처럼.
네. 몽고메리 카운티가 경찰국 소속 경찰이 몇 명인가요?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서에서는 1,282명. 그게 솔직히 좀 적은 편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1,300명 넘게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네. 은퇴한 사람들도 많고, so COVID, defund police, 그런 movement들이 많이 있었을, 많이.
네,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후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큰 쟁점이 되면서 경찰 예산을 줄이라는 시민운동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럼 현재는 어떤가요?
코빗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범문제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Governor Hogan이 작년에 말했듯이 refund the police 해갖고 다시 또 경찰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많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I think so. 네. 그리고 또 이제 30x30라고 2030년까지 30%가 미국 경찰서 이제 law enforcement가 여자.
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안에 여성 경찰을 30% 늘리겠다는 말씀이네요.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directly involved는 아닌데 그냥 최근에 포스터, recruitment 포스터 때문에 사진만 찍어준 거.
그럼 모델 경력도 있으신 거네요. 자, 많은 여성이, 특히 아시안 여성도 그렇고요. 이 경위님을 보면서 영감을 얻기 때문에 경희님을 홍보 모델로 선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2006년도 때 시작했을 때 유니폼을 딱 처음 입고 이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같은 한국 사람들도 나쁜 말을 하고 왜 이 직업을 선택했냐, 뭐 waste of education, 그러니까는 공부 잘했다면서 왜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public service, 보이스가 없는 사람들, 자신을 protect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준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조금 해보고 다시 대학원이나 다른 걸 이제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뭐 보건소도 제가 관심이 있었고 또 이제 refugee
난민
refugee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공부한 게 international affairs를 공부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내가 제일 좋았다는 게 범죄 조사하고 범인 체포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것도 좋았어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경찰이에요. 누구를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게 경찰이에요. 어쩔 때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없는 학생한테 멘토리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소셜워커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카운슬러도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일도 하는 거고 상담가 역할도 하는 거고
경찰 하면은 좀 무섭다는 인식이 대체로 많지 않습니까? 자, 경희님께서 보기에 경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듣는 게 경찰 보면은 무섭다고 많이 들어요. 경찰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직업이 거의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들?
저는 이제 crisis negotiator라고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고 아직도 crisis negotiator로 일단 활동하고 있는데
위기 협상가요?
네.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럴 때 보람 같은 거 느끼실 것 같아요. 언제 내가 경찰하기 잘했다 생각하시나요?
한 번은 이제 17살짜리 학생이 이제 어렸을 때 step grandfather한테서 abuse를 받았어요.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알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investigate 하게 될 때 이제 17살 진짜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 엄마가 자기를 어떻게 느낄까, 할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느낄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제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오히려 이 젊은 피해자한테 이제 보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자기 케이스 특유의 원하나 그런 걸 다시 empower 해주니까는 애가 얼굴이 이제 더 웃고 엄마하고 relationship도 회복이 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사건 다 해결되고 나한테 냉제 뭐 이메일이 오기를 이제 면허 땄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오셨다고.
네.
미국에서 내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5세로서 네.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제일 제가 많이 느낀 것은 Are you Chinese? 아니면 Are you Japanese?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면 No, I'm Korean. 그러면은 Oh, are you from North? 항상 들었어요, 그거는. 항상 아직도 듣는 것은 이제 Where are you from? From Maryland.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No, where are you really from? 진짜 어디서 왔냐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우리 동양인들 이제 보면은 foreigner라고 듣는 소리가 경찰을 일하면서도 foreigner라고 들으니까.
그런데요, 이 경찰이란 직업이 어떤 분야보다도 남성이 지배적인 곳이잖아요. 경희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경찰보다 더 신경을 써야 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여자기는 하지만은 동양이 약하다 뭐 그런 소리도 많이 특별히 패트롤에 있었을 때는 이제 유니폼 입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크게 보이고 아니면 어쩔 땐 일부러 모자까지 쓰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터프하게 보이기 위해서 키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고 그리고 또 이제 동양인들 보면 젊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디 가면 항상 허니 스위디 뭐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남자들한테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머리 항상 이제 묶고 항상 목소리는 이제 작은 편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오히려 형사로 있었던 이제 범인들이 인터뷰할 때 더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편안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날 경찰로 forget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그냥 계속 그냥 대화하다 보면은 그냥 말을 더 편안하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희님이 그 대학교에서 국제 문제를 전공하셨잖아요. International Affairs. 이게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더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왜냐면 우리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politics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헬스 시스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 아주 diverse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world perspective이 있으면은 여기 DC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diverse한 community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같은 거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파스텐 전쟁, 이제 가자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더 Jewish, Palestine, Muslim temple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 더 이제 suspicious situation을 더 생각을 하고 이제 patrol을 해야 돼.
근데 그런 민감함이 글쎄요 시민을 좀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은 9/11 후 때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우리 트레이닝에는 이제 모든 거예요. bias training, implicit bias training, 뭐 ethical training 그런 게 every year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스라엘만 한다, 뭐 팔레스타인만 한다, 아니면은 무슨 그게 아니라 the community 자체가 임팩트 되니까는 프로테스트를 하면은 데모를 하면은 무슨 뷰라는 것은 우리는 상관 안 해요. We're apolitical.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지 무슨 그룹이든 오히려 defund the police 프로테스트를 했을 때 상관은 우리를 없애라고 하는 프로테스트라도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First Amendment Rights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포트 해줬어요. Every single one.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딱 유니폼을 입을 때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으세요?
Patrol Sergeant으로 있었을 때가 보람적이면서도 힘들었어요. 좀 힘든 사건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 버전으로 이거는 너 쉬프트다 첫날 살인 사건 시작하는 날 살인 사건이 있었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얼마 안 돼서 또 몇 주 안 돼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또 있었고 그 부부 싸움이 일어나서 이웃 사람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 피해자 와이프를 제가 구했는데 진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을 내가 처음 봤어요. 날 붙잡고 있으면서 막 숨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저한테 아직도 남아있는 게 한국 식구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2017, 2018 그 다음에 이제 COVID 4년 정도 사진으로 있었을 때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나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주위에 식구들, 부모님들 또 친구들 그런 교회 그런 서포트 시스템이 참 많았어요. 아직도 많고 내가 제일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경찰들한테 항상 하는 게 꼭 같은 경찰들끼리만 모여 다니지 말고 너가 즐기는 친구들이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식구들이든지 합의 그게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라고.
네,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Try. 누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원하는 path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진짜 경찰 학교 다니고 이제 경찰 제일 처음에 됐을 때 너무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은 그게 보람적이잖아요. 그리고 살을 하고 싶으면 일단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일 먼저 그 이제 서비스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김선영 겸위의 사무실 한 벽에는 안타깝게 업무 중에 순직한 후배 경찰들의 사진과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감사 카드 그리고 가족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또 한 벽에는 잘 세탁된 빳빳한 유니폼들도 걸려 있습니다. 한인 여성으로서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민을 섬기는 김경희만의 훈훈한 인품과 20년 가까이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온 강인함이 보이는 김선영 경희만의 공간입니다. 네, 여행시 이번 주는 메릴랜드주 한인 여성으로서 최초 몽고메리 카운티 아시안 여성 최초로 경위 자리에 오른 김선영 경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탈북민들의 북한 탈출 과정을 방을 탈출하는 게임으로 만든 탈북 체험 부스가 화제였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사람들의 삶과 또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서울의 동해원 기자가 이 된바람 마파람 방 탈출 게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주모, 판결한다. 죄인은 남조선 영화를 밀수하여 몰래 복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죄로 사형에 처한다.
방탈출 게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첫 번째 방에서 탈출하기 위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각 방에 놓인 소품과 문서로 이 정답을 유추해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데요.
뭘로 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게 주변에서
아 진짜? 그럼 다 읽어야 되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개가 각각
근데 누가 1번으로 어떻게 아 날짜 순으로? 아 오케이 2022년
먼저 행사 이름인 덴바람 마파람의 뜻을 살펴보니 이 덴바람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 또 마파람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었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인권을 바람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자는 의미로 이 덴바람 마파람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먼저 행사 취지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차미리 팀장에게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방탈출을 가끔 하러 다녀서 처음에는 아, 재미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후에 제가 폴란드에 가서 이제 폴란드의 역사를 방탈출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아, 이게 교육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 이후에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제 방탈출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탈출 자체가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의 탈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시를 연계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전시를 보시면서 스스로 이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시면서 아, 이분들이 왜 탈출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지를 조금 되짚어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탈출 게임을 통해 한 가족이 탈북하는 과정을 이 안에 담았는데요.
안에는 저희가 최대한 현실을 고증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현실감을 주고자 이제 북한의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라인은 이제 평양에 있는 향이라는 아이의 가족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향의 아버지 친구가 이제 한국의 영상물을 이제 보게 되시면서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시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께서 비판을 하시면서 평양에서 살고 있던 향이 가족은 무산이라는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노동교화소로 수감이 되시는데 그 이후에 향이와 어머니가 탈북을 하시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8개의 방, 약 20개의 문제를 풀어야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은 북한의 한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 시작되는 거는 이제 광장인데요. 향의 아버지의 친구가 한국의 유포물을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당할 때 이제 느낌을 이제 조금 살리려고 이제 이렇게 했고 저희가 빔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 있는 알림문과 이제 형법을 보면서 숫자 4개를 유출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에 문제를 마치니 두 번째 방에 문이 열립니다. 평양에 있는 향이의 집이 나오는데요. 주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지니까 방안 온도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향의 방을 저희가 꾸며서 향이 방 안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이제 영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영상에서는 향의 아버지가 이제 당을 비판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푸시면은 향의 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자네 왜 그런 말을 했냐 너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그런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나 받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줬다면은 무산이나 교화소 또는 두만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온도를 춥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 해당 구간에는 히터를 틀진 않았습니다.
당을 비판한 이유로 향의 아버지는 노동교화소에 끌려가게 되고요. 향이와 어머니는 함경북도 무산으로 쫓겨납니다. 무산의 집으로 표현한 세 번째 방인데요.
향이와 향이 어머니가 이제 평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아버지는 노동교화소로 가시게 되고 이제 향이와 어머니는 무산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산이 아무래도 함경북도에서도 이제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추위를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더 느끼고자 조금 더 춥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밥을 만드는데 이제 음식 재료를 사올 수 있도록 이제 이 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생활상과 연결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으면서 숙박 검열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숙박 검열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누군가가 우리 집에 침입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집을 막 뒤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압박감, 긴장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뭐 특정 물건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당탕탕하는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나레이션들도 같이 있습니다.
방을 통과할수록 문제의 난이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6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탈출해야 하는데요. 이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를 위해 힌트폰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방탈출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고요. 방탈출을 어느 정도 그래도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간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힌트폰이라고 하면 핸드폰 안에 이제 저희가 힌트를 직접 보실 수 있게 힌트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 나서 힌트를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핸드폰입니다. 네, 힌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숫자 네 자리를 입력을 하시면은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 이제 그 힌트를 통해서 더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무산집을 거쳐 노동교화소, 또 열차, 두만강을 건너게 되고요. 이어 중국과 주태국 한국 대사관까지 이 탈북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험이 끝난 후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전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모아뒀던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방탈출 전체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나서도 이제 탈북민들께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받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내부 그 인테리어가 100% 북한과 동일하다라고는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북한의 느낌을 조금 살리면서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탈북 과정을 그린 방탈출이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셨을 때 그들이 겪는 과정들을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이 방탈출이 그분들의 첫 계기가 되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체험 시간은 약 1시간으로 하루에 10회 운영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행사 관계자는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야외 행사 부스인 만큼 통일 관련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 시민 또한 많이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참가자의 소감입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정말 그만큼 실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서부터 남한까지 이렇게 오는 이 탈북의 과정들을 너무 약간 정말 생생하게 담아놔서 제가 여기 청계광장에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기 있는 시민분들이 그 탈북의 과정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게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 그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그 탈북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보고서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에서 읽으면서 보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새롭게 조금 이 이슈가 다가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뭐 북한에 계실 때랑 두만강 쪽에 건너갈 때 그리고 태국으로 갔을 때 어떤 이런 온도라던가 소리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엄청 생생했고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조금 일반 대중분들이 이렇게 북한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든 좀 편견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하는 경험이 좀 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북한에 관련해서 책을 통해서 읽거나 아니면 영상물을 통해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만져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체험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이 와닿고 더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인권이라든지 북한에 그 기존에 그렇게 잘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거쳐 오셨구나 라는 거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 대중분들, 일반 시민분들이 오시면 정말 또 재미있게 즐기시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고 또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